박영준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저의 오전 A 시간은 여러분들이 오전 B 시간을 잘 듣기 위한 이게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고 누워서 코만 안 고시면은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목사님 왜 주무세요? 아 비시간 말씀 잘 들으려고요. 그러면 제가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한 시간 편하게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제 많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그 봉이 김선달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제가 얼마 전에 봉이 김선달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김선달 아내가 이제 감을 이제 그 홍씨로 만들잖아요. 그냥 감을 단감으로 파는 것보다 홍씨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제 값어치가 더 있으니까 이걸 홍씨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다가 조금 이게 잘못 만들면 감이 그 신다 그러나요? 이게 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셔가지고 이게 새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아침에 오니까 울상인 거예요. 김선달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감이 내가 며칠 좀 알아서 누웠더니 감도 아픈지 셔버렸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너무 이제 이거를 팔아서 장날에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야지 또 이제 겨울철에 좀 그나마 잘 지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김선달이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다 팔아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장날에 이제 그 홍씨를 셔버린 홍씨를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홍씨 하나 먹으려고 이제 홍씨 얼마냐 물어보고 이제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홍씨가 다 셔버렸으니까 아주 김선달이 나와서 있기는 한데 있는데 왜 안 파냐 왜 안 팔려 그러냐 근데 우리 집에서 파는 이 홍씨는 이게 한양식 홍씨라 가지고 이 한양식 홍씨에는 식초를 쳐서 먹는다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우리도 한양 자주 다니는데 나도 그거 먹어봤다 그러면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홍 씨를 다 팔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 한 번은 이제 제가 중국 북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북경에 이제 시내를 이제 저녁에 어디를 뭐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가는데 거지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지금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오성혁 선교사님, 그때는 이제 젊은 형제 학생이었죠. 옆에서 거지들한테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손 막 이렇게 뿌리치고. 저희가 야, 너 왜 그래? 그래도 불쌍한데 좀 그냥 하나 줘서 보내.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근데도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한 거의 한 1km를 따라오는 거예요. 막 달라고 손 잡고 뿌리치면 또 와서 또 잡고. 야,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 그래가지고 하나 주라 그래서 이게 마지 못해서 하나 줬어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100m를 가니까 한 3명이 또 오는 거예요. 3명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안 주니까 발목을 잡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발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도망갔죠. 도망가고 이제 오성혁 전사만 잡혀가지고 거지들한테 이렇게 십몇 년도 전에 일입니다. 잡혀가지고 막 그냥 진짜 막 걸어가는데도 질질 끌려가지고 한 번 주니까 이 사람은 또 준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여럿이 붙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여러분 저희들의 육신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틈을 딱 주면 얼마나 질긴지. 한번 내가 아 오늘만 내가 좀 일찍 자고 오늘만 늦잠 한번 자줘야지. 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내가 오늘만 내가 너한테 휴가를 준다. 그래서 오늘만 늦잠 자자. 여러분 그래서 하루만 늦잠을 잔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희한하게 하루가 자게 되면 이놈이 진짜 막 발목을 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하루만 더 꼭 그러는 것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육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틈을 주고 용납해 주면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우리들의 육체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지금쯤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라시아 삽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이제 5개 도시에 이제 다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꼭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중에서 싫어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5개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합창단 단장님이 검찰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옆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합창단에서 쓴 돈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뭐 했었고 이건 어디서 들어왔고 이건 뭐 했었고 그거를 다 밝히라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총 금액이 이제 입출금을 합쳐서 이제 4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무슨 수로 2005년 여러분 2005년도에 그 12월 23일에 12만 3천 원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2009년도 3월 27일에 23만 7천 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제가 더 이제 화가 났어요. 뭐냐면 이제 국립 합창단이 있는데 국립 합창단 인원이 80명이래요. 1년 예산이 53억이에요. 1년 예산이. 그리고 이제 시립 교향악단이 있는데 127명의 1년 예산이 132억. 여러분 도시에 가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시립합창단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40억 쓴 거는 진짜 해외도 나가서 공연하죠. 막 캠프 때 공연하죠. 대전우집회 때 공연하죠. 뭐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일일이 다 밝혀내라. 야,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는 반면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예산을 뭐 53억, 132억 잡으면 거의 3분의 2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공연 준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는데 저희는 진짜 물질이나 이런 걸 타협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합창단을 많이 복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시고 저희 선교회에서 합창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사실 새 해외에 있는 캠프며 대전도 집회며 또 상상해 보세요 해운대 그 큰 무대에 합창단 없이 우리가 콘서트를 한다. 굉장히 어색할 건데 합창단이 있으니까 모든 무대가 가득 채워지고 어디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든지 합창단이 함께하고 제가 합창단이랑 친한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형제들 보면 한 번씩 진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어봐요. 1년에 집에 몇 번 가냐. 목사님,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저는 2년에 한 하루나 이틀씩 갑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내는 이제 대전에 살고 애들은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행사도 많고 또 공연도 많고 여러분 다른 뮤지컬이나 오페라 하는 그런 팀들은 한 일주일 공연하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합니다. 근데 합창단은 그냥 공연을 계속 이어가고 또 쉬는 시간 또 짬짬이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하려면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하루 일과 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제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왕이 있죠.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디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고 하시면 여러분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지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 지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 들으시면 실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와 여러분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아프리카 싫어하세요? 아프리카 무시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랑 국가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선교사님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어떤 한 이제 나라와 내가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웬만큼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고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영주라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박영주 나라의 시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싫어하세요? 왜 제 백성이 안 되고 이게 그냥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백성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거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몰래 빼가지고 미군 기지로 옮긴 다음에 군용기로 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면 제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톡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장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미군 부대로 소환이 되면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한국 국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미국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고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5년이 지나고 났을 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제가 시민권을 받았고 그래서 받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꼭 한 가지 있는데 받을 때 한국 시민권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면서 나는 미국 시민권이다. 그래서 나는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면 이제 뭐 의료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보험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되게 비싸죠. 돈 버는 것도 없는데 그거 내니까 월급의 절반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병원 안 갈 테니까 안 내면 안 되냐. 보험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은 다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국을 떠나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 한국 시민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한국 시민을 포기한다는 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도 포기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임금님이 그 이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을 때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임금님이 왕이 주는 옷을 입은 거잖아요. 내가 주는 옷이 뭐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나에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예복이 내가 보기에 좋고 스타일이 좋고 뭐 나한테 핏이 딱 맞아서 좋은 옷이고 그거 상관없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이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임금이 왕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시면 제가 따라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간다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필요하면 한 번씩 통역하고 또 가방도 한 번씩 들었다가 또 이제 낮잠도 잤다가 저도 비행기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 주죠, 영화 보여주죠, 잠도 재워주죠. 막 옆에서 와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죠. 비행기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비행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비행기 딱 타면 저는 옷을 갈아입어요. 잠옷으로. 그래서 티셔츠, 반바지를 딱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과 이제 다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안대하고 마스크하고 귀마개하고 이제 모자 쓰고 이제 목베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취하지 못한 그 수면을 비행기에서 다 취하는데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되게 건강해져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제 마음이 어려울 때, 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짧게 교제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부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정말 막 힘든 일이 와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게 어렵고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최홍열 형제님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강연하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7살 때 이제 소아마비가 걸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오는데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고 삶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몸은 다리 하나, 발 하나. 이제 그걸로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한 번씩 그걸로 짜장면도 먹어요. 짜장면도 먹을 때면 이제 바닥에다가 비닐 쫙 다 깔아놓고 짜장면이 뭐 얼굴에다가도 묻고 몸에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먹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상에서 인생은 여행이랑 똑같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고 사람들이 불행해 하느냐, 절망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행은 좀 있으면 끝이 나고 끝이 나면 다시 집으로 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딱 적어놨는데 마음이 좀 찐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그 집이 있는데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짧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불안함, 절망 그런 거에 우리들의 마음이 막 이제 요동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목사님과 지내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배우셨던 그 이제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봐요. 분명히 형편은 똑같은데 형편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또 상태도 변한 게 없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절망 나에게 절망을 주고 야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사역 그만두고 그냥 시골에 가서 나도 그냥 살까? 어떨 때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려고도 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래 맞아. 하나님 언제 축복을 안 주신 적이 있어? 하나님 언제 일하시지 않은 적이 있어? 그러면 마음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 예를 들어서 가위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가위가 분명히 집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별로 부지런하지 않은데 한 번씩 부지런해요. 집을 청소하는데 청소하고 나면 많은 게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집에 이제 한 해외 나가면 한 2주씩 비웠다 오니까 2주씩 비웠다가 와서 가위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옷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 뭐 필요한 걸 찾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분명히 이거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못 찾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도 못 찾으면 이게 내 마음에 가까이 안 있으면 예수님을 못 쓰고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셔서 어려운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저희들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왜 어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야 너 좀 혼나봐야 돼 너는 맨날 낮잠 잤지 예배 시간에 코 골면서 졸았지 너 좀 혼나야 돼 너 말씀 안 듣고 딴 생각 했지 너 헌금 하려다가 나 한 장 빼는 거 봤어 너 이제 한 대 맞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어려워지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어려워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에 빠져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냔 말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고 가족들이 막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하던 가족들이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하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뭐 병에서 낫는 거 물론 수많은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놀랍게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교회야 우리 성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걸 보는 분들마다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마음에 어려워합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콜라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라는 게 있습니다. 뭐 똑같은 콜라가 아니냐 그러는데 코카콜라가 여러분 지난 130년 동안 코카콜라가 그 청량 음료에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콜라에서는 이제 펩시가 그 이제 2등을 쫓아가는데 펩시가 한 번은 이제 1등을 다시 노려보려고 펩시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콜라를 이제 한 컵씩 한 컵씩 다 나눠서 줍니다. 한 컵에는 코카콜라, 한 컵에는 펩시콜라. 그래서 이게 무슨 콜라인지 이야기해주지 않고 이거를 시음을 하게 해서 뭐가 더 맛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한대요. 근데 다시 이게 코카콜라고 이게 펩시콜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마시면 75%가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 그런대요. 이거는 진짜 이건 그리 있었던 일이에요. 펩시가 아무리 막 하려고 해도 코카콜라가 광고를 워낙 잘하고 사람들 인식 속에서 코카콜라 그 맛, 코카콜라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매장에 가서 콜라를 딱 고르려고 할 때 펩시콜라가 먼저 아니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에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게 이제 이게 광고라는 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 펩시보다 코카콜라를 우리 생각 속에 음료수라는 거에 가장 위에다 두게 하는 거거든요. 광고라는 게 그러면 딱 매장에 가면 아 저거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고 저거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고 저거 마시면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콜라를 마시면 피곤이 가실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가장 위에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예수님이 가장 위에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을 찾게 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게 된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내 마음 안에서 힘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서 절망을 없애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서 복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서 그 이제 다단계를 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볼 때는 다단계인데 그분은 아 목사님 이게 다단계가 아니라 새로 나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데 아 형제님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입니다. 이름만 바꾼 겁니다. 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제가 찾아가서 막 이제 못하게 하는데 꼭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세요. 아, 목사님 이거는 진짜 되는 거고 제 친척이 소개를 했고 그 친척도 돈을 벌었고 한 1년쯤 지나서 들어보면 그 아내분들이 항상 여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아, 뭘 됐어 이런 건 얘기 안 말씀 안 드려도 돼 빨리 말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빚졌어요 뭐 2,000만 원 빚졌어요 아,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한두 달 이제 돈 잘 받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안 되고 또 계속 뭐 이게 회비처럼 뭐 내는 게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빚지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비트코인이라는 게 또 한참 유행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글을 한번 썼어요. 뭐냐 하면 어떤 이제 사업가가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 안에 원숭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 수보다 원숭이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오면 20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원숭이 잡아오면 20만 원이야 널리고 널린 게 원숭이 손만 뻗으면 원숭인데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두 명이 원숭이를 잡아주니까 20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이제 막 그 이제 계속 원숭이를 잡고 소문도 내니까 점점 원숭이를 많이 이제 잡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업가가 가격을 올렸어요. 원숭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한 마리에 50만 원.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막 이제 잡기 시작하고 이게 1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하니까 이제 원숭이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이거를 이제 원숭이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500만 원씩 주겠다. 근데 이제 원숭이가 더 이상 섬에 안 남았대요. 사업가가 이제 출장을 가고 비서가 오더니 이거 내가 이게 우리 사장이 잡아놓은 원숭이를 300만 원에 팔 테니까 이거 사가라. 그래서 사장이 오면 500에 다시 갖다 주면 500을 받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300에 이제 있는 원숭이를 다 사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빚까지 내가지고. 왜냐하면 갖다 주면 500 받으니까 200이 남는 거죠. 한 마리당 200이니까 10마리만 해도 지금 3,000 이제 대출 받아서 다시 오면 5,000 받으니까 한두 달만 버티면 2,000만 원을 버는 거 아니에요. 다 팔고 나니까 비서도 사라지고 원숭이는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있었다고.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희들이 내가 내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를 발휘한다. 내가 나를 이끌어간다.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내가 구별하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간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게 고슴도치도 새끼 고슴도치가 제일 예쁘다 그러는 것처럼 저희 눈도 그래요. 저희 눈도 저도 제 아이들이 제일 귀엽고 제일 예쁘고 제가 한번 제 딸이 지금 음악학교 있는데 세계대회 할 때 이제 와서 공연을 한번 했어요. 하고 이제 가는 걸 이제 가는 그 제 딸을 보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평소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저도 이제 바쁘고 제 딸도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가는 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더니 아유 여기 딸 바보 한 명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딱 딸 바보래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딸이 가니까 난 쳐다보고 있는 건데 옆에서 볼 때는 그 딸에 이제 미쳐 있는 딸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딸은 이제 중학교 지금 1학년인데 힘이 셉니다.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제 힘도 세고 이제 또 묵직하고 이제 그런데 근데 그 거기 음악학교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중에 제 딸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참 희한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합창하면 제 딸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저희 어머니도 아 영주야 선아 오늘 공연 안 하니? 오늘은 안 한대요. 그러면 딱 꺼버리고 공연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열심히 이제 보는 거죠. 어디 있나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끄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저희가 무슨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는 내 자신이라는 왕국에, 내 자신이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 시민이 되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한국에 있던 혜택을 나는 이거 이 혜택 좋은데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상한 또 책임감들이 제게 와가지고 이거 굉장히 저를 이제 귀찮게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책임 중에 하나가 배심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신은 이제 배심원으로 호출이 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에 배심원으로 자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 꼭 가야 돼요. 직장에다 얘기하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무급 휴가를 내줘요. 돈 안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차비만 줍니다. 집에서 법정까지 거리 계산해가지고 딱 그만큼 기름값밖에 안 줘요. 이거는 의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 땐 진짜 제가 한번 재판을 딱 걸렸는데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앉아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걸 듣는 거예요. 자동차 파는 이제 그 차 파는 이제 대리점이랑 옆에 석유회사랑 석유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파는 가게 석유가 다 뛰어가지고 차 가격이 떨어져서 그 손해배상을 해달라. 근데 이제 뭐 석유 가게는 손해가 별로 크지 않다. 뭐 차 파는 데는 손해가 많다.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대충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막 사람 불러서 증인하고 그래 계속 이제 한 저희들 한 20명 되는데 매한 5일을 나와가지고 배심원을 하고 저희가 손해액을 정해요. 그때는 재밌더라고요. 와씨 석유회사에 나쁜 놈들이네. 그럼 이제 올리면 판사가 이제 그 배심원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귀찮은 이제 의무들 그런 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된다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왕이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옷이 더 좋았는지 예복이 맞지 않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미워하고 그 나라의 결정을 싫어하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이 불렀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나는 내가 좋은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한테 맞는 것을 입겠습니다. 나는 내가 편한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편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에 오면 앉으라는 곳에 앉아야 되고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내 옷이 아무리 나한테 잘 맞아도 그것을 벗어야 되고 그것이 내 신분이 내가 아무리 높은 신분에 있다고 해도 예복을 입으면 똑같은 예복을 입으면 신분이 다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 내가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천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옷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지만 왕이 주는 예복을 입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내가 전에 더 돈이 많았다고 여기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같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7년이 됐는데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돌아봅니다. 어떨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려고 하니까 미국 대학교는 할 일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선생님한테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하냐, 무슨 일 있느냐. 어떨 때는 그 대학교 총장님한테도 연락이 와요. 박 목사 잘 지내냐, 교수들한테 연락이 오더라. 학업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총장님도 한 번씩 연락 오시고. 아주 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아로 이제 찍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일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하루하루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하루하루가 어떤 막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막 바빴던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있고 특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막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 주위에서도 문제들이 이게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이 한 번 전해질 때마다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이제 남은 건 내가 믿는 것밖에 없구나. 아, 그래 아멘 하고 믿자 그러고 나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끝났을 때 마음의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뭐가 문제냐.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밖에 안 남았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려면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이 저희들 마음 저 밑바닥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저희들 마음 안에 예수님 분명히 계신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너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을 너무 바라보지 않고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희한하게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형제 자매님들이 하도 전도를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유튜브에 전도를 잘 하는 방법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영업을 잘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영업이랑 전도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비결. 어떤 분이 어떤 강사가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을 할 때 어떤 고객이 물건을 팔, 고객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고객이 아, 이거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비싸지 않고 이렇게 좋은 물건입니다. 그 값어치를 합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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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첫째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고객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나는 다르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객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고객들은 너랑 나랑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이제 물건 안 사게 된다는 거죠. 비싸다.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비싸다라는 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 강연 듣고 나서 만약에 강사가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남냐면 아 오늘 바쁜데 내가 왔어. 내가 수고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인식에 유익하고 즐거운 게 남는다는 거죠.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사단이 많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 사단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비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도 비싸다고 하면 이게 내 마음에 비싼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복음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내가 사단은 항상 이거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맞아 이거 부담스러워 하지만 해야 돼.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아 이거 어려워 하지만 해야 돼. 그러면 어렵다 부담스럽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가 코카콜라 광고 보는 것처럼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내가 무의식 중에서 아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라는 게 마음의 자리를 남아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거라고 해도 오늘 뭐 강의를 들어서 내가 이 강의 때문에 내가 큰 힘을 얻어도 여러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늘 바쁜데 시간을 내서 왔어. 그러면 이제 바쁜 시간을 냈다라는 게 마음에 생각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쁘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될 것 같다, 이거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 하면 어려워질 것 같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을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게 꼭 어떤 방과 똑같아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만큼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담스럽다는 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 공간, 우리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 절대로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전주곡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조건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밑에 있었던 예수님이 점점 우리들 마음의 위로 올라오게 돼서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딱 뻗으면 예수님이 손에 닿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의 손을 딱 뻗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손에 딱 잡혀서 바로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뭐 가위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찾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계셔도 내가 내 부담이나 생각이나 나의 좋은 것이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있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으면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계셔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탕자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계셨고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탕자의 마음에 다른 많은 것들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탕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서 그 마음 깊숙이 있었던 아버지가 기억이 났단 말입니다. 줄여 죽게 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니까 그래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후하게 주시는 분이었지 아, 저 사람은 일도 못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는 아끼지 않고 음식을 주시는 분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분이었어 하면서 그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옮겨지니까 둘째 아들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이 자기에게 아마 맞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았겠죠. 다 같이 준비된 거니까 자기가 보기에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 나에게 어색한 옷, 나에게 작은 옷, 나에게 너무 큰 옷.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꼭 예복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그 음식과 식물과 그 능력과 그 영향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것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 것이 괜찮아 보여도 옳아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그 음식으로 그 영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게 저희가 저희들의 삶을 이끄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